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믿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제 부활장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15장의 구조는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였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또 복음 전도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또 다시 부활하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12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복음 전파와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라고 하였고요.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인 20절부터 28절까지에 가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은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만약 부활을 부정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9절까지에서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인 50절부터 58절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전체적인 그런 구조인데요. 바로 이 구조 가운데서 맨 마지막 단락 50절부터 58절, 요 맨 마지막 단락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이 맨 마지막 단락에 전반부에서, 전반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50절부터 54절까지이지요. 오늘 본문이 이제 후반부에 속하였습니다.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그 순간에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에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제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비로소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은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메시아가 사망을 삼켜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도래하면은 사망을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망을 삼킨다는 것은 곧 사망을 대항해서 승리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사망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이 언제 이제 이 예언이 성취가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제 사망이 멸망을 받게 되고 사망이 멸망을 받게 되니까 사망이 붙잡고 있던 잠자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이제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죽어 있는 성도들을 사망이 붙잡고 있는데 사망이 멸하게 되니까 이제 그 붙잡고 있던 성도들을 풀어놓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풀어놓으니까 성도들이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까지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바 되리라고 한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게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이죠. 사망이 이김에 삼킨바 되리라고 한 그 말씀이죠. 이 기록된 말씀이 성취된다 그랬습니다. 언제 성취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하게 되고요. 그 순간에 그 오래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 즉 사망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제 그때 성취하게 되어서 사망은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리고 그가 그동안에 그의 권세 안에서 꽉 붙잡아 주었던 그 성도들을 힘이 없으니까 이제는 풀어놓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제 홀연히 다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승리의 계가 다른 말로 하면 승리를 이제 사망을 향한 승리를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전반부에서 오늘 마지막 단락의 전반부에서 이제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성취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언의 성취를 생각하면서 승리의 계가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한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은 사망을 향한 담대한 승리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도 확실한 사건이라는 사실부터 먼저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참으로 너무도 확실한 그런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천사는 여인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천사는 그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더 이상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해주었는데 요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 6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6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그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제 부활한 주님을 목격한 증인들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도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두 명의 제자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슬픈 마음으로 엠마오라고 하는 촌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두 제자는 자신들과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런 증인들입니다. 그 다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도마, 의심 많은 도마죠. 도마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등에게 이제 주님은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개바는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동시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이 많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장사 지낸 바 되셨고요. 그것으로 이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무덤 문을 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을 대항하여 승리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지 못하셨더라면 부활하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은 참으로 무시무시한 파괴자이고 또한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망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사망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은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사망은 무시무시한 정복자이고 파괴자입니다. 그래서 인류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이 사망과 대항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 가운데 사망과 대항하여 이긴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그는 지금까지 분명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 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지요. 500년 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300년 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뭐 그것도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면은 200년 전에 출생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사람도 없지요. 그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도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다 반드시 죽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300년 뒤까지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서 이제 무덤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승리하였다는 표 표시인 것입니다. 사망은 무시무시한 파괴자로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굴복시켜서 무덤에 던져넣지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무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들이 차량을 운전해 가다 보면은 장례식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곤 하는데요. 언젠가 저는 그러한 장례식 차량 행렬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 사람도 한때는 살아서 활동하였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관속에 들어가서 장례식 운구 차량에 의해서 이제 무덤으로 운반되고 있는 자이지만은 그러나 그도 한때는 살아서 원기왕성하게 활동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관속에 눕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매일 새로운 무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정복자요 파괴자인 사망은 그것을 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그렇게 이제 기뻐하지요. 사망은 참으로 무서운 정복자입니다. 모든 자들을 다 파괴하지요. 누가 사망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류가 한 듯 단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사망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예외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셨죠. 장사 지냈다는 것은 확실히 죽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죽지 않은 삶을 장사 지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 안치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을 대항하여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가운데 죽었던 사람 가운데 사망을 깨치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망을 결국은 이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뭐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하는데요. 그러나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더라도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망을 이긴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망을 대항하여 싸우면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대항하여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주님의 무덤에 승리의 표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내 이제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는 것이 이제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보증하는 첫 열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서 먼저 부활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즉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 이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에게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날에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바울이 사망을 향하여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이렇게 승리의 외침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 25장 8절의 예언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망을 향하여 승리의 계가를 오늘 본문에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직접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암시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고요. 또 음부야 죽음이죠.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에게 있어서 재앙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게는 큰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을 궁극적으로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망에게는 예수님이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14절의 이 말씀은 메시아가 와서 사망을 멸하고 그 사망에 붙들려 있는 그의 백성들을 구속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암시해 주는 듯한 승리의 계가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 56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이제 사망이 이르르게 됩니다. 죄가 없으면 죽지 않지요.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지요.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왜 사람이 죽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죄가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저주가 임하죠.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로서 사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사망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죄, 율법, 사망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밀하게. 죄는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율법은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 결과 사망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망을 향하여 승리를 외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에 쏘는 것이 이제 사망이 가지고 있는 그 독침이지 않습니까? 사망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바로 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독침을 이제 빼앗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담대하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57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망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신이 감당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망의 독침, 즉 쏘는 것, 이것을 이제 단순간에 예수님께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고요. 사망은 이제 그 죄를 향해서 독침을 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사망의 독침을 이제 완전히 제거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단번에 사망에 쏘는 것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제 정복하신 방법이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쏘는 것을 어떻게 제거하셨는가?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을 어떻게 정복하셨는가?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신비로운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요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이제 멸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죽음으로서 죽음을 정복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죽음으로서 사망을 멸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서 사망을 영원히 종식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죽임을 당했으니 이제 성도들은 부활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망아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건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이제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무덤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사망을 대항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물론 지금은 여전히 이제 사망이 성도들을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제 죽으면은 무덤 속에 잠자게 되지 않습니까? 무덤 속에서 잠잔다는 것은 사망이 여전히 이제 그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망이 여전히 성도들을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그 재림의 날이 되면은 더 이상 사망이 성도들을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면은요, 사망은 영원히 이제 파멸되는 것이죠. 그때 되면은 이제 사망은 그동안 붙잡고 있던 포로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첫 열매, 우리의 보증으로서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에게 연합된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확증해 주는 것이죠.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때는 이사야 25장 8절에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지요. 사망이 완전히 멸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이제 힘이 없어서 붙잡고 있던 모든 성도들을 이제 놓게 되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6장 19절에 가서는요, 예수님 재림할 때 모든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또한 예언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도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사야 25장 8절에서 사망이 영원히 면하실 그날을 예언했고요. 그 재림의 날이죠. 26장 19절에서 이제 그 재림의 날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사망이 멸하짐으로써 이제 그것을 또한 예언해 주었는데요.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시체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영원히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땅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 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에서 깨어난 부활한 성도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쁨으로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약속 예언의 그 성취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망을 향하여 승리의 계가를 외침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희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진리는 성경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그런 진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지금 바로 이 몸이 죽어서 썩게 되는데도 그대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다른 몸이 아닌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몸, 여러분이 그 몸이 무덤에 들어가면 썩지 않습니까? 근데 썩어질지라도 그 썩어진 그 몸이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참 신비스러운 그런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제 정복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에 대해서 일격을 가했습니다. 일격이지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완전히 사망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또한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미하며 살아가는 그런 진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며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